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물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쳤던 바로 그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었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동물을 잡아 죽인 후 그것의 내장과 배설물을 걸러내고 각을 뜬 고기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제단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을 구약 제사 때 쓰였던 그 제물들처럼 우리의 몸을 각을 뜨고 불에 던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것은 지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제사처럼 제물을 드리려 했을 때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제사 중에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과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속죄제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것은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러나 단회적이나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또 다른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속죄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했던 이 제사는 다름 아닌 번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그 가축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이 제물의 일부분만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고 나머지는 다 이 제사장들이 갔는데 번제는 달랐어요.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번제로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진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는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드리면 많이 드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 내 시간과 이 정도 나의 헌신, 이 정도 나의 물질 정도 드렸으면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주님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 모자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강압적으로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판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로부터 강압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분은 결코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아니요, 우리가 그토록 탐욕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한다 그랬어요? 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이 아니라 사실 권면인데, 권면은 격려고 위로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자비란 단어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가 막 10불 내는 것도 너무 아깝고 100불 내는 거는 뭐 더 너무 아깝고 11조 드리는 거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민생활 하면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그렇게 쉬지 않고 밤낮 땀 흘려 일했는데 말 그대로 이 피 같은 돈을 내가 어찌 그렇게 교회에 그냥 허투루 그렇게 주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나도 내 자신의 이 비참함과 이 안타까움 가운데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찢어주시고 그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선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하심, compassion, 그게 갑자기 강물처럼 내 마음에 확 쏟아져 들어옴으로써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분의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용돈을 받으면 그거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어린아이치고 부모를 위해서 돈 쓰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어렸던 자녀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돈을 벌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아, 나를 향했던 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부모한테 잘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다 드려도 마치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자식이 평생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앞에서는 내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순모임하고 구역모임하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할 때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집을 그분의 집으로 초대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함께 같이 다과를 나누려고 이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 음식을 차려놓은 걸 보니까 밥도 며칠 된 밥이고 국도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 며칠 전에 먹다 남은 그 국 퍼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 식탁을 차려줬다면 밥이야 차려줬겠습니다만 마음 한편에는 좀 뭔가 찝찝함이 있고 좀 기분 나쁨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죠? 그래도 내가 손님으로 이 집에 왔는데 그래도 좀 나를 대할 때 좀 귀하게 나를 좀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대할 때 그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판결하건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 다 사용하다가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너는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세상에 먹다 남은 거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일부가 아닌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예배 시간이에요. 이와 같은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나눠지고 또 우리의 삶이 나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강요가 아니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세상에서 먹다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2절 보면 첫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새우깡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 과자가 다 손가락 모양으로 나와요. 자갈치 그 과자 아십니까? 그 만드는 공장 가면 다 고래 모양 같이 나와요. 홈런볼 만드는 공장 가면 다 과자가 동그란 모양으로 나와요. 왜 그러죠? 그 주형에 다 찍혀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의 공장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찍어내려고 하는 모양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세상은 찍어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타성 가운데도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찍어내려고 하는 그 주형에 찍혀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이 별 모양을 찍는다 그래서 별 모양 되고 세상이 네모난 모양으로 찍는다 그래서 찍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거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특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죄인의 모습에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으로 찍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로 찍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찍혀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 안의 삶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기 한번 잠깐 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마치 잉어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곳을 향해서 강물을 거슬러서 계속 상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조류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세상의 모습으로 찍어내려 하지만 이 세상의 메인스트림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노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과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 숨가쁘게 살아가지만 그 메인스트림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이 사람들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그 주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의 중심을 지키며 세상에 찍혀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2절 후반절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뭐 병이 났거나 귀신이 쫓아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사람이 변화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사실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 훈련을 해도 정작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마음 가운데 좌절돼요. 아니 저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사람이. 정말 여러분 우리는 변화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변할 수 없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불가능했다면 이런 말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냥 찍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데 내가 모태신앙부터 자랐는데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전부지, 이게 다더라. 그렇게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확 변해버리는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마치 여러분 대나무 자라는 거 보면요, 대나무는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안 보고 잠깐 있다가 딱 오면 대나무가 갑자기 몇 센치 쑥쑥 자라있는 걸 보게 돼요. 하루 이틀 보고 있으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일주일 자리 비우고 오면 갑자기 얘가 쑥쑥 또 자라있는 게 보여요. 신앙생활은 마치 그것 같아요. 우리가 한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보면 신앙생활이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혹시 콩나물 키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콩나물은요 물 줄 때 웬만한 식물은 밑에 물이 이렇게 고여있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물 주면 밑에 물 다 빠져나가게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콩나물 물 주는 거 보면 물 다 빠져나가니까 안 자라는 것 같은데 계속 보다 보면 콩나물에서 이제 그 줄기가 쭉 자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이 당장 지금 이제 끝나면 내가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을까? 성경 공부하고 이후에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당장 이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도전 안에 조금씩 내 인생이 변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들이 쌓임으로써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꽃이 필 수 없는 사막과 광야 같은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자기가 선교하는 곳에 말 그대로 정말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여러분 몽골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막 광야지대거든요. 풀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텐트 치고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자기 집 부엌 뒤편에 가보니까 갑자기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하나 펴 있는 것을 선교사님이 발견하게 됐어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광야고 정말 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안 피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 이 장막 옆에 이렇게 꽃 한 송이가 폈을까? 어떻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설거지하고 나서 그 끝났던 그 물들을 늘 일정한 장소에다 버렸거든요. 설거지하고 나서. 근데 그 물이 계속 한 곳에다 버리니까 그 토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지금 마침 우연히 바람에 날라왔던 씨앗 하나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꽃이 촥 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한순간, 이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세상에 찍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변화되므로 조금씩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며 이렇게 30분 정도 예배 드리는 것, 혹은 우리의 개인의 자리에서 한 5분, 10분 성경 보는 것, 혹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5분, 10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찍혀나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순간들이며 사실 또한 그러한 자그마한 단편과도 같은 조각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순간들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세상에 찍히지 아니하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맡기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